올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하겠다고 데이터 센터 짓겠다고 한 금액이 1100조가 되는데 예. 1100조 가운데 우리가 10%만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110조예요. 그 110조 가운데 다 조선업에 들어가진 않겠죠? 대략 한 40%만 들어온다고 그
해도 나머지 뭐 GPU 값 같은
거 뭐 GPU 값 빼고 한 60% GPU 값 빼고 40% 들어온다고 해도 50조예요.
예.
우리나라 3사 조선 3사가 작년에 합계 매출이 53조예요.
어? 그럼 매출이
두 배?
두 배?
주가도 두 배?
아권 시작하겠습니다. 뭐 우주에도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바다라고 못 만들겠습니까? 이주호 기자가 바다 데이터 센터를 취재했습니다.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그렇게 떠들썩한데 바다 데이터 센터는 왜 이렇게 안 떠들썩해요?
일론 머스크가 없으니까.
아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런 오해 때문인가? 그럼 바다 위에 왜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하느냐 해서 냉각이 쉽겠다. 뭐 담수화 시설 정도만 있으면 냉각할 수 있겠지. 요 정도로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저는 오랜만에 취재하면서 가슴 떨림을 느꼈습니다. 이거 조선업에 완전 상방 열렸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보면은 도대체 이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닷물에 냉각하기 쉬워서 예전에 우리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를 딱 무슨 캡슐 같은 데 씌워갖고 바다 밑으로 넣었었잖아요. 네. 요것 때문에 생긴 오해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건 완전한 오해고 실제로 이 데이터 센터 특히 바다 위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 센터를 세우려고 하는 기업들은 타임어택이잖아요. 누가 네. 먼저 빨리 세워서 이걸 장악하느냐인데 육상에서 전력 연결 자체 그러니까 에너지 연결이 힘들어서 지연되고 있는 거를 바다에서 하면 좀 빠르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라고 하는 겁니다.
에너지 조달 측면에서 바다가 유리하다?
그렇죠. 뭐 명확하게 얘기하면 인허가와 에너지 조달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이제 에너지 조달 측면이니까.
그 인허가는 이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데
그렇죠.
바다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진 않을 거니까요.
뭐 어부들이 반대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정부를 설득하면 좀 되는 문제.
아니 바다 위에 사는
바다 위에 사는 주민.
그랬어. 땅 위에 사는 주민들이 반대라니까. 네. 바다 위에 사는 주민은 없으니
공주, 에리얼 어떻게 해요?
세바스찬이 와서 이렇게 뛰들르고 네. 항의하고.
그렇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이 이야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보면 원래 사실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있었던 뉴스는 뭐였었냐면 삼성중공업에서 FDC, 이게 플로팅 데이터 센터입니다. 바다 위에 띄우는 데이터 센터에 전담 조직 미래 사업 본부를 신설했다는 게 6월에 있었고요. 근데 네. 그냥 신설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전 한 2개월 전쯤인 4월에 삼성중공업이 부유식 데이터 센터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미국은 그 미국 선급 협회인 ABS 네. 그다음에 영국은 우리가 로이드 선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LR 영국 로이드 선급으로부터의 인증을 획득했다. 요 기사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뭐가 좋냐? 그럼 데이터 센터가 뭐가 좋냐? 우리가 조선업이라고 하면은 시장가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예. LNG선은 얼마, 뭐 2억, 지금 한 2억 4,500만 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도 한 그 정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시장 가격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시장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거고 시장 가격 예. 떨어지면 사실 우리도 좀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버는 거고 한데 데이터 센터는 가격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 가격을 육상 데이터 센터하고 경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육상으로 갈 거냐 바다로 갈 거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원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 지상에다 지은 것보다 싸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상보다 좀 싼 정도?
맞아요. 그래서 이 해양 데이터 센터는 육상 데이터 센터가 경쟁자가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쟁자는 우주 데이터 센터.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는 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서 하나밖에 없어갖고.
근데 우주 데이터 센터도 가격을 할 때 육상 네. 데이터 센터하고 비교를 해요.
그렇겠죠.
네. 뭐 설치비는 조금 비싼데 거기는 우주에서 태양광으로 할 거니까 전력 비용이 안 든다.
그렇죠. 운영비.
그래서 네. 그 만드는 설비 투자비는 좀 많이 들고 네. 운영비는 좀 낮아서 몇 년이 지나면 육지보다 싸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고요.
그렇죠. 가격에 대해서도 사실 선가와 다른 가격이 생기게 되고 제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러면 얼마 정도가 될까를 간략하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 계산 틀립니다. 틀리는데
주먹쌤.
주먹쌤을 한번 해봤어요. 지금 2026년에 지금 그 빅4 하이퍼스케일러 그다음에 네. 오라클까지 포함해서 빅5가 캐펙스 투자를 하기로 한 계획한 금액이 7,600억 달러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보면 대략 한 1,100조 원, 1,160조 원 정도가 돼요. 1,100에서 1,200조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여기에서 얘네가 이제 경쟁자, 육상 데이터 센터가 경쟁자니까 대략 한 10% 정도만 조선의 해양 데이터 센터로 온다고 하더라도 예. 이건 110조 원 정도가 됩니다. 110조 원. 예. 그런데 물론 이 110조 원 자체가 모두 조선업에 들어가진 않겠죠.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자체를 세우는 비용도 있을 거고.
GPU 값도 들어가고.
GPU,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세우는 값에 GPU 같은 게 다 들어갈 테니까. 예. 그게 있을 거고 우리나라 조선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뭐 해양 부유시설이라든지 거기다 에너지를 연결하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수적인 시설들이 될 텐데 이게 어느 정도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에프코 AI에서 그걸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전체 하나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컴퓨팅 파워에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 보니까 대략 60% 정도가 컴퓨팅 파워에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럼 나머지 40% 중에 나눠 갖게 될 텐데 예. 그럼 110조 원의 40%라고 하더라도 대략 한 50조 원 정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조선 3사의 합산 매출이 53조 원입니다.
오, 따블이네 그럼.
그 50조를 다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우리가 선가 거기에다가 선박 몇 척을 수주하느냐 그게 이제 선가 곱하기 선박 수로 해서 매출이 추산이 됐었잖아요. 네, 네. 그 추산이 아닌 그냥 상방이 열리는 추산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신시장이 생기는 거죠.
신시장이 생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새로운 먹거리입니다라고 넘기기에는 상방이 열린 매출이 저는 생기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로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은 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 가치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네. 예전에 중국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 전체의 시장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 중국이 이만큼을 가져가고 우리가 이만큼을 가져가. 근데 중국이 점점 넓혀. 그럼 우리는 점점 좁아져.
그렇죠.
라고 계산을 하다가 거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미국 군함.
네.
그래서 여기가 여기서 이렇게 중국 거를 먹은 게 아니고 뒤로 열린 거지. 그래서 이제 미국 군함 시장을 추정할 수 있다가 되고 네. 그리고 이쪽은 원래는 중국의 영역이었는데 공급망 문제가 생겨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배는 나중에라도 통항료를 내야 될 수가 있어. 라고 해서 이쪽이 좀 열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조선업의 사이즈가 커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배야 배.
네.
배 시장이란 말이야.
그렇죠.
우주 데이터, 그러니까 해상 데이터 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없죠.
그럼 여기에서 이쪽이 열리는 거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추산한 거는 올해 캐펙스 1,100조 원인데 네. 이 젠슨 왕이 2030년 누적 투자액을 4조 달러로 그는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6,000조입니다.
아,
6,000조의 40%면 2,400조입니다. 네. 2,400조의 10%만 가져와도 240조입니다.
우리 다 해봐야 50조인데.
50조인데 240조입니다.
240조가 된다.
이거는
야 가자 다섯 배.
자 그러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가 과연 무엇이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플로팅 데이터 센터는 바다 위에다 그냥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거기 때문에 바지선 위에 데이터 센터 지으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 바지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바지선은 동력도 존재하지 않아요. 네. 예인선이 끌어줘야 돼. 이 바지선이 고부가가치 선박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이 해양에서 띄우는 이런 바지선과 같은 것들, 해양 구조물을 굉장히 잘 만드는 국가이긴 하지만 만약에 그 바지선을 납품하는 그냥 하청업체 정도로 멈추게 되면 이거는 그 큰 시장, 240조 원이라는 큰 시장을 놓고 그냥 일개 부품만 공급하는 굉장히 작은 하청업체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대신 우리는 이 바지선이라고 하는 거를 조금 넘어서 우리는 해양에서 떠 있는 움직이지 않고 안전하게 떠 있는 그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우리가 드릴십이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거의 전 세계 90%를 우리나라가 가져갔었죠. 물론 이 드릴십 때문에 우리나라 망할 뻔하긴 했습니다.
조선업이 망할 뻔했죠.
조선업 망할 뻔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드릴십이 어느 정도냐면 어쨌든 해양에서 봉을 꽂고 시추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양에서 봉을 꽂고 시추하려면 그 파도 위에서 벌어지는 조류, 예. 그다음에 파도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봉이 부러지지 않게 배를 유지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 기술을 바로 DPS라고 불렀죠. 다이나믹 포지셔닝 시스템. 이 기술력이 굉장히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해양 시추의 드리쉽을 엄청 전 세계 90%를 수주했다가 그걸 찾아가지 않아서
안 사갔지.
그래갖고 큰일 날 뻔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정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진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비싼 거잖아요.
네, 1기가에 70조.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굳이 바다에 놓고 싶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설득하기 좋은 거는 이거 봐라. 우린 드리십까지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어느 누구도 염분이 많은 바다 바람이 부는 곳에다가 저기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이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무엇으로 설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고 싶은 업체들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계획은 있지만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게 맥킨지 자료를 오늘 갖고 왔는데 미국 내에서 2025년에도 5.8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으나 실제 건설된 건 밑에 있는 파란색 바고요.
예.
지연된 게 위에 있는 겁니다. 거의 1기가 정도가 지연이 됐어요. 근데 이 현상이 2026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전체 계획된 건 16기가예요. 16기가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 노란색은 발표만 된 상태라는 겁니다. 짓지도 못하고 발표만 된 상태. 그리고 나머지 요 정도 뭐 이거 몇일까요? 뭐 아무튼 일부분만 예. 실제 건설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미국의 데이터 센터 건설 가운데 40%가 지연되고 있다.
예.
이게 왜 나오냐면 인허가랑 전력 개통 연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계획은 있지만 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해소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해양 예. 데이터 센터로.
예.
어떤 방식이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제미나이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해상 구조물, 요거를 우리가 바지선 위에다가 이쪽 데이터 센터를 건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거 어떨까요? 연안에 LNG 터미널이 있는 연안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이프로 여기 보면은 이거 선박용 엔진입니다.
예,
그
예.
발전 엔진. 그다음 요거 가스 터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발전을 하고 나서 변압기가 필요하겠죠.
예.
그다음에 차단기, 배전기 이런 거 필요하겠죠. 전력기기 연결해서 전력을 직접 공급해주는. 연료는 LNG로 받아오고 그걸 받아서 발전을 한 다음에 변압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그 저기 해주는 이런 방식의 솔루션을 하게 되면 제공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단순히 바지선에서 띄워 있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원과 거기 전력 변환하는 거. 그런 시설 풀로 가져간다는 토탈 거죠.
토탈 솔루션이죠. 바다 위에 데이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우리가 제공해주면 이야기가 다르겠구나. 이거는 그냥 저의 뇌피셜이 아니라 제가 선급에 계신 분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분이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선급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근데 선급이라고 하는 게 배가 어느 정도로 그 글로벌 스탠다드의 규격에 맞는지. 안전성이 혹시 그 좀 이탈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검사해갖고 승인해주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원래 그 일을 하시던 분이 저희 회사에 선급이 있고 그 디지털 회사가 있고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입니다. 다른 회사. 그 다른 회사에 있는 조직을 하나로 묶어서 제가 그걸 맡게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다른 회사의 조직을 묶어서 할 정도면 굉장히 거대한 조직 개편인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플로팅 데이터 센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방금 제가 선급이라고 하는 거는 배의 규격만 감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이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부지를 하기 위한 인허가가 필요하죠. 컨설팅 업체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이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모아서 하겠다는 걸 보고 그리고 그분과 취재원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런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조선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보면은 발전기 필요하죠. 전력기기 필요하죠. LNG 필요하죠. 이거 조선사 혼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급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배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도 그 카테고리를 넓혔고 조선 기업들과도 카테고리를 넓혀서 지금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에서 해양 플랜트를 만들게 되면
네.
그 위에 터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되고 여기 전력기기는 뭐 효성이라든지
그렇죠.
HD 현대 엘렉트리네 이런 데가 해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해야 되겠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선급 차원에서도 지금 업무 바운더리를 넓혀서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조선사와도 그러면은 이거를 한 기업, 그러니까 조선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내에서 다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LNG를 직접 터미널 쪽에서 연안에서 연결하는 거고 예. 터미널이 없는 곳들도 꽤 있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못하나?
그럼 FLNG 해양 플랜트도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연안을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국 연안의 텍사스 지역은 이제 LNG 터미널들이 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파이프를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예. 뭐 그러니까 서부 쪽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서부 쪽은 LNG 파이프가 그렇게 잘 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지? 그럼 이 연안에는 이걸 띄우세요. 그리고 저희가 FSRU라고 하는 네. FSRU는 아시죠? 그러니까
부유식
LNG 터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FSRU를 우리가 붙여드릴게요. 그럼 FSRU에서 LNG는 어떻게 공급받죠? 아, 저희가 벙커링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면 요 벙커링 서비스입니다. 그럼 이거는 또 어떤 식의 요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미 얘기가 되고 있는 거 이건 팩트고요. 여기서 저의 뇌피셜로 하나는 뭐냐면. 잠깐만 원래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해상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려고 할 때 딱 건설만 해주고 빠지면 예. 좀 돈 아깝잖아요. 아무리 큰 시장이라고 하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에너지 공급 서비스까지 하게 되면 이거 월 단위로 또 돈 받을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아이디어도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이 사업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다 먹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SK가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서 발전소도 같이 만들잖아요. 네. 그럼 전기도 자기들이 팔고 데이터 센터 운영비도 받고 뭐 이런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전기를 공급받는 것처럼 LNG도 자기가 사다가 팔 수 있잖아요. SK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호주에 네. LNG 개발했잖아요. 네. 그거 갖다가 들고 들어와서 발전 돌리고 발전 돌린 전기를 데이터 센터가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LNG도 팔고 전기도 팔고 데이터 센터도 팔고 네. 요 사업 모델인데 그거를 해상으로 옮기면
그렇죠.
그대로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요 사업은 아마 혼자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맨 앞에 뉴스 보여드렸던 게 삼성중공업이었잖아요. 예, 예. 삼성중공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 그 FDC 설계랑 검조는 삼성중공업이 해요.
예.
대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이냐의 프로젝트 발굴은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리스 선주가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투자까지도 이 캐피탈이라고 하는 그리스 선주가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규정과 그 안전 감리는 누가 할 것이냐? 로이드 성급. 아까 영국의 로이드 성급이 그 해줬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얘네가 합니다. 근데 컨설팅 인허가 받아야 되잖아요. 부지에 네. 대한 인허가. 요 부지는 이제 바다의 부지입니다.
네.
바다 인허가 부지는 누가 받지? 로이드 선급에서도 아까 제가 취재했던 선급과 마찬가지로 업무가 커졌어요. 그래갖고 로이드 선급의 어드바이저리라고 하는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사나이 기업이 있습니다. 얘네가 사업 타당성과 인허가를 얘네가 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운영 누가 하죠? 슈퍼마이크로랑 합니다. 그리고 사실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무스테리언이라고 하는 데이터 센터 개발 업체랑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은 사실 그룹 내에서 저는 왜 삼성 그룹 내에서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중공업은 그룹 내에서 혼자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MOU를 다 맺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해양 데이터 센터를 한번 찾아봅시다. 만들어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한화오션과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화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오션이라고 하는 해양 구조물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있고 한화 에너지가 지금 미국에서 그 자회사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데이터 센터 개발은 한화 에너지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발전기를 한화 엔진에서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바다에서 발전기를 우리가 가스만 받아야 됩니까? 태양광으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 솔루션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예.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고 현대그룹에서도 현대중공업 해양 구조물을 만들겠지만 전력기기는 현대일렉트릭이 만들고 그다음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태양광을 합니다.
예.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또 이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 차원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처럼 그룹 차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삼성중공업이 왜 굳이 우리나라 기업 하나 없이 다른 국가의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사실 힘 합치면 해양 데이터 센터 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팀 코리아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한화그룹에서도 사실 지금 보면은 뭐 한화 오션 있고 에너지 있고 뭐 엔진 있고 솔루션 있지만 전력 기기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현대는 뭐 현대 중공업 있고 일렉트릭 있고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고 하지만 에너지와 한화 에너지와 같이 데이터 센터를 해본 기억이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한화그룹, 현대그룹, 삼성중공업이 우리 그 서로 3사가 경쟁을 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자가 아니라 팀코리아가 되면 어떨까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생각엔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고객이 필요해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주문을 하고 데이터 센터를 사용할 고객이 필요한데 네. 그게 지금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주로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상대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이게 처음 만들어 보는 거니까 네. 이 트랙 레코드가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하려면 하얀 사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왠지 느낌적으로.
아 그렇긴 하네.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지를 인허가 받는 게 특히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건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미국 연안에 있는 부지입니다. 아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해양 부유 시설을 만들게 됐을 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기는 게 존스 액트에 대한 권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아. 존스 액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포트와 포트 사이를 옮겨가는 것에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이건 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는 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지금은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결국 미국 연안에 있는 바다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면 사실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렇다면 이건 저는 제가 보기에 팀코리아로 가면 되게 좋겠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끼고 현대 일렉트릭 끼고 중공업 끼고 하나 오션 끼고 하나 에너지 끼고 삼성중공업 끼고
에이 그 우리가 다 먹는 걸 미국에 해주겠나?
거기다 이제 하얀 사람들 끼고
그러니까 하얀 사람들 이제 빼야지.
아니 데이터 센터는 알파벳 메타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아, 핵심은 여러분이 핵심은 미국입니다.
그렇죠. GPU는 엔비디아 쓰고
엔비디아 쓰고
당연히 쓰는 거지 뭐.
네. 이 데이터 센터를 제외한 해양 데이터 센터의 그 에너지 공급망을 비롯한 이런 것도 우리가 팀 코리아로 한번 가져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좀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예, 네, 근데 저는 얘기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우주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스페이스X라는 회사가 우주선을 그 로켓을 정말 잘 쏜다는 건 알겠지만 그거 갖다 뭐 할래? 그때 스타링크를 할 거예요. 스타링크를 하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신을 쓸 수 있어요라고 했을 때 다들 나 지금 통신 쓰고 있는데요. 네. 아, 그 사막이나 뭐 바다 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수요가 얼마나 되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로켓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해도 시장이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었는데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지어야 되고 돈이 엄청나게 큰 규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우주에다 띄우면은 말이 된다라는 네. 거였거든요. 근데 플로팅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굳이 평소에 그럴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육지에서 할 수 없는 거고 여기에 투자는 이만큼이 들어갈 수천조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바다에다 띄웠을 때 이게 얘기가 되냐라고 네. 본다면은 예전에는 택도 없던 일이겠지만 수천조를 투자를 해서 한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시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리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이게 선급이 사실 왜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지 보면은 돈 되는 시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왜 돈 되는지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배만 감리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그 시장에 대한 자신들이 규정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앞으로 돈을 못 법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장 주요 주축이 어딘지 보면 한국 조선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해양 구조물 제일 잘 만드는 게 한국이니까.
예.
그럼 한국과 함께 기준을 만들면 그 스탠다드는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또 이제 꼭 기자재들도 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럼 기자재 같은 경우도 다 성급 받아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국 기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면 우리가 그 GTT에다가 그 LNG
화물창
그거 다 돈 줘야 되잖아요. 네. 그 뭐 배값에 5% 이게 줘야 되는데 마진율 5%밖에 안 나오는데 그 5%를 뜯어가면 어떻게?
네.
근데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제 그 선급의 표준을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건데 네. 이거를 한국의 플랜트와 한국의 기자재를 가지고 표준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그 베네핏들도
그렇죠.
충분히 그러니까 마진율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그런 거라 단순히 매출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익률 같은 경우도 꽤 유의미하게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다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굳이 바다를 이라고 하겠지만 굳이 바다를 이용하는 이유는 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잖아요. 그러면 정말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땅이 안 되고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저는 무엇보다 아, 레코드 한 개만 만들어지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누가 저거 했다더라. 네. 그러면 또 이제 그렇죠. 방송만 날 거니까요. 네. 네, 우리나라 조선업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일입니다. 근데 데이터센터 사업에서 우리가 GPU를 좋은 GPU를 만들 수는 없지만 GPU를 설치할 곳이 땅이 없다면 바다는 한국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권이었습니다.